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충성된 죄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몸에 병이 나서 병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에서 그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신실한 교회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들을 막으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사역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이 놀랍게 확장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와 바로 연결시켜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곰곰이 생각할 때에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환상을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환상의 의지에서 말할 때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모하메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환상을 보고 황금판에 새겨진 그 글을 받았다고 해서 생겨난 것이 몰몬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다 자신들이 본 환상과 꿈을 계시와 동일시 여기는 데서 나온 그런 오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환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을 즉시로 계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격과 영적인 성품이 그 환상을 도구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상태에서의 환상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순종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거짓 영과 그 속임수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격, 신앙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계시, 환상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행로를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의 고향이 이 빌립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가 그곳의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순풍을 타고 아주 순적하게 그 길을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똑같은 행로를 거꾸로 올 때에 4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 빌립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성이라고 하는 말은 으뜸 가는 도시, 첫 번째 되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세운 도시였는데, 로마가 이 도시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거의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그 도시에 살면서 도시를 형성하였고, 그 도시의 문화와 제도는 거의 로마의 판박이, 복사판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 로마와 거의 똑같은 문화와 행정과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럽,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초기지, 교두보와 같은 그런 전도사역을 빌립보에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도달했을 때 이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이곳에 유대인이 아주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하여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회당이 없을 때는 기도처를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하였는데, 흔히 이 기도천하 회당은 강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행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가를 헤매다가 기도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들이 몇몇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곳에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였는데 여기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했다는 의미는 그가 안식일에 한번 방문해서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가 거기에서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처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첫 번째 회심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열매, 빌립보의 첫 열매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디아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루디아가 얼마나 성경에 보면 중요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이 여자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전한 복음 사역의 첫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각까지 항상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하고 후원하고 기도하였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였고 충실한 교회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즉 사도 바울의 기쁨과 자랑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회심과 그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자기의 집을 개방하였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성도를 통하여 유럽 전도의 교두보를 마련토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매우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루디아가 누구이고 그녀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고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루디아를 생각할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루디아의 경건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루디아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녀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루디아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녀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충성스러운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가 이 루디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 루디아의 경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빌립보의 첫 회심자가 되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그녀의 종교적인 배경은 그녀가 두아디라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시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이 아니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이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즉 터키 땅에 있었던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시는 이 염색 산업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자색 옷은 아주 고급 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살고 있었던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녀가 아주 사업에 수완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가 이 두아디라의 이 고급 옷감을 이 마게도냐의 으뜸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지점을 내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루디아는 이방인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수완이 있었던, 그와 같은 재능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두아디라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루디아가 유대인들을 만났을 것이고, 거기에서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녀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 많은 선한 일을 행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에 로마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종교들이라는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과 거의 동일한 그런 존재들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종교 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종교는 아니었고, 자신들의 삶의 편의와 그리고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계 속에서 진실되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던, 진지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는 이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관념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참으로 듣고 알아야 할 진실하고 참된 진리의 그 체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녀가 1세기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무한 그런 종교관이 아니라, 이 루디아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이 세상의 허무함도 알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거짓됨도 알고, 그리고 그녀가 참으로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녀의 마음과 생각이 도달하였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영적인 여정을 돌이켜보면 그녀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있다가 빌립보에 오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양 빌립보에 왔어도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루디아는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 얻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그녀의 신앙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와 같은 진실한 신앙의 추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경건은 비록 자기 스스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열망하는 그와 같은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루디아의 헌신, 그녀의 경건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외치면 사람들이 우연히 그 말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신들의 상상일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방법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우리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권면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거짓된 마음,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갈고 닦은 이 세속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서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귀에 내 마음에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허탄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루디아의 삶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에게 참으로 복된 일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한 결과 마침내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의 영혼이 자신이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의 영혼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 주시고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겸손하게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루디아의 경건을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루디아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루디아의 회심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가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그 말을 탁 듣고 이해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아직 자신에게 분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혼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녀의 영혼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로 바울의 말을 듣고 청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회심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눈먼 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귀먹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영적인 이해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바로 바울의 말에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녀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녀의 영혼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에 나타나 있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녀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그녀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고, 그리스도의 성천과 심판의 이야기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녀의 회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그런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루디아의 회심은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도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브남과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표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다고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의지, 지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행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진리가 진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수없이 진리를 읽고 듣는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다 탄식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죽어있는 말씀으로 그냥 글자로 나에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내 영혼 가운데 깨달아져서 내 심령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회심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해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으로 믿고 즉시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경험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루디아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루디아가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그녀가 보인 반응에서 그녀의 믿음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루디아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녀의 마음과 삶에 있었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녀는 즉시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세례를 받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녀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혼의 구원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서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일꾼들을 모아서 세례를 받게 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루디아의 회심을 통하여서 그녀의 가족과 모든 식솔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도 루디아와 같이 동일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온 가족과 식솔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같이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너무나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나머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족이 다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 마을의 전체가 예수 믿기로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그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회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한 도시와 한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루디아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사람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과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루디아와 같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개인적 구원의 감격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구원의 복음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루디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루디아는 이렇게 자신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녀가 수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환대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는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여기서 바울을 강권하였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심을 그녀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개인주의적인 정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인종이나 계급이나 아니면 빈부나 남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을 친절하게 환대하는 그 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고 그들을 복음 가까이 나오도록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확인하고 배워야 할 그런 진정한 복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이웃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서 어떤 연출된 환대가 아니라 진정한 환대, 관대하고 친절하고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초대하고 만나고 나누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을 살았습니까? 그녀는 한낮에 뜨거운 햇볕에 나가 있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를 보고 그들을 그냥 결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오의 이 뜨거운 한낮에 길을 가는 나그네를 보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천막으로 그들을 초대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쉬고 가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 소돔과 고모라, 자신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쉽게 읽는 것이 아니고 참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적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편리한 생활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삶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함께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서로를 오픈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습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쉽게 배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루디아가 보여준 이 환대의 정신을 우리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거기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루디아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 확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도활동의 한 방편이지 진정한 전도는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삶과 사랑의 실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마음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들은 정말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보여주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친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친절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바울과 전도자들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이 복음 사역에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함께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느니라. 물질로 함께 하였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였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돌보게 하는 그와 같은 친절을 베푼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루디아에게 있었던 이 환대의 정신이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녀와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항상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교를 위하여 얼마간의 헌금을 했다고 자기가 선교를 위해서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도 없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삶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헌금을 얼마 했다고 자신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루디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우리의 재물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도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함께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재물도 헌신하는 태도가 진정한 복음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또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루디아의 회심과 그녀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런 회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